오늘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시편 107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강의는 잠시 중단을 하고 시간 관계상 3절까지 봉독을 했지만 오늘 전체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우선 오늘 시편 107편에 인생의 네 가지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좀 볼까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뭐하죠?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모습 가운데 아마 가장 보편적인 그림일 것 같아요. 방황하죠. 사람도 이 사람 찾아다녀보고 저 사람 찾아다녀보고 그래도 거기서 만족을 얻지 못하죠. 그래서 인생은 이 사람 저 사람 방황할 수가 있어요. 또 5절을 볼까요?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뭐합니까? 피곤해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죠. 만족이 없고 안정을 찾지 못하고 여기가 답일까? 이 사람이 해결일까? 이 사람이 내 마지막 보호자일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사람이 쫓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고나죠. 피곤해요. 답을 못 찾는 거죠.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표현을 하죠. 이 매였다라는 말은 물리적인 매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살아가면서 사랑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이게 묶여 살아요. 근데 그 묶여 사는 게 굉장히 사실은 공고합니다. 떠나가면 죽을 것 같고 놓으면 허망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알면서도 속고 또 속으면서 살아가요. 이게 다 매입니다. 나쁜 사랑에 매이고 중독에 매이고 끊지 못해서 매이고 이거 다 사슬에 매이는 인생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아닌 척하고 있지만 자 우리 또 한 군데 볼까요? 17절 17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네, 물론 고난이 다 우리의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차원에 주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대부분 인생의 고난은 길 떠나서 생기는 고난이에요. 길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생기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죽을 자리인지도 모르고 거기가 썩은 냄새가 나는 자리인지도 모른 채 뭐가 이렇게 쉬워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로마서 강의 속에 이런 얘기 나눴어요. 만약에 우리의 원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면 우리는 12번도 망했을 것이다.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원대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나니 다행이죠. 아주 다행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의 내용은 미련한 자들은 우리 인생의 보편적인 그림을 얘기하죠.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시인이 우리 인생살이를 바다에서 배 띄워 일을 하는 자와 같이 묘사를 해요. 이 세상을 바다로 묘사를 했어요. 여러분, 파도는 한 번도 똑같은 파도가 없어요. 이렇게 갯바위 같은 데 앉아가지고 밀려오는 파도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파도는 한 번도 똑같은 파도가 없어요. 계속 다른 파도가 바위를 때리고 밀려옵니다. 인생살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십시다. 25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26절 시작.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 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막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배 띄워본 적 있나요? 없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나무 이파리 같은 조각배가 파도 끝에 올랐다가 바닷속으로 꺼지는데 이게 뭐 롤러코스터 유가 아니에요. 저는 저기 토마리라는 전라남도 끝에 가면 토마리라는 데가 있어요. 땅끝이라는 말인데 거기에서 어느 섬에 5명 있는 섬에 부흥회를 갔다가 어느 원로 목사님한테 꼬여가지고 부흥회를 갔다가 그 배를 탔어요. 배를.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파도가 하도 심하니까 그 이제 뱃길에 노련하신 원로 목사님이 선장 보고 시동 끄라 그러더라고요. 이럴 때는 시동을 끄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 그래요. 배의 동력을 다 정지시켜버리고 이 배 자체를 파도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더 춤을 추죠.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살이가 바다에서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혼돈하는 도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시편 107편의 기자가 우리 인생살이를 이제 보편적인 그림을 그려냈어요. 그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이것을 다른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것을 그의 노여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노여움. 여러분, 노여움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인가 하면 한번 그냥 발음만 따라서 해보십시다. 발음만 아프 한번 힘있게 따라서 하세요. 아프.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노여움이라는 뜻이에요. 기억이 안 되면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노여움은 아프다. 아프죠? 예. 그 히브리 말로 아프라는 말인데 그 아프라는 말이 사실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디서 파생된 단어인 거 하니 콧구멍이라는 뜻입니다. 콧구멍. 이 콧구멍.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코의 사실적 기능은 뭐 하는 겁니까? 코는 뭐 하는 데예요, 기관이? 여기 담배 연기 뿜어내는 기관은 아니죠. 이거를 연기 뿜어내는 통로로 하나님이 만들 거면 콧구멍을 여기다 뚫어놨지, 위에다가. 잘 올라가라고. 근데 담배 연기가 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일로. 담배 연기 통로는 아니고, 이 콧구멍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가 되죠? 산, 영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돼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은 사실상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입니까?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노여움의 손길을 타지 않으면 저 절대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군데만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지금부터 짚어드릴 테니까 성경을 좀 보십시다. 6절. 6절. 그 고난의 현장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만. 근심 중에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며. 그 다음에 또 13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기서도 환난 중에 여호와께 어째요? 부르짖으며. 한 군데 더. 19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아멘. 고통 중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찬송의 후렴처럼 붙어있는 수식어가 뭐예요? 부르짖음에. 부르짖는다는 말은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군데만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28절 시작.
예,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네, 여기서도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제가 좋아하는 일본 시인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이름이 미즈노 겐즈라는 분인데, 이분은 그 11살 때 뇌성 마비가 걸려요. 그런데 너무 지독하게 병을 앓아서 전신이 완전히 마비가 되고 딱 하나만 움직여요. 눈만, 눈동자만 움직이는 거예요. 눈만 깜빡깜빡거려요. 이분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냐면, 어머니가 벽에다가 히라가나 가나가나를 붙여놓고 아들이 눈 가는 곳만 쫓아서 글자를 조합해서 언어소통을 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나고 주옥 같은 시들을 써냅니다. 나중에 2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 역할을 누가 해주냐면 제수 씨가 해줘요. 그래서 벽에 그 철자를 보고 깜빡거리면 그거 하나 받아줬고 또 다른 데로 깜빡거리면 그거 하나 받아줬고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고 시를 만들었어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그 시집이 집대성한 미즈노 겐즈의 시집이 감사는 밥이다라는 책으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시집이 보통 얇아요. 그런데 이 시집은 400페이지가 넘어요. 아주 무지막지하게 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그 우리 교회 박소금 전도사님이 번역을 했는데 제가 시를 쭉 읽어봤는데 번역을 아주 잘하셨어요. 그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원래 이 시는 옛날에 제목이 괴롭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번에 우리 박 전사님이 번역을 하실 때 힘들지 않았다면이라는 언어로 요즘 현대 감각으로 번역을 했어요. 만약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만약 많은 형제자매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였겠지. 만약 주 대신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으셨겠지. 이것이 힘들지 않았다면이라는 미즈노 겐즈의 유명한 시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밀어넣는 것은 시편 30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그의 은총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그 인간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겪는 고난의 자리에다가 어떤 때는 조금 세차게 혹독하게 밀어넣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프 하나님의 노여움. 근데 그게 사실은 누가 사는 길입니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절대 인간은 본성상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우리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받으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바리바리 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만들어서 헌신을 해서 수고를 해서 드리는 것도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는 전혀 다른 데 있어요.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의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딱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가까이 머물러 있는 것이 그분의 즐거움이세요. 제가 실제 한번 예를 드릴게요. 여기 직장 다니시는 많은 엄마들도 계실 거고 아빠들도 계시죠. 저도 이제 밖에 나가서 이런저런 좀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다가 집에 들어가면 애들만 밥상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진수성찬이에요. 그러지 않으세요? 아무리 밖에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올망졸망한 아이들만 옆에 앉아서 그저 밥알을 흘리고 꾸역꾸역 입안으로 밥을 밀어넣는 그 모습만 봐도 배불러요. 그게 진수성찬이에요. 반찬 그렇게 없어도 돼요. 애들 얼굴만 보고 앉아도 그 식탁은 최고의 식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똑같으세요. 우리가 뭘 수고하고 만들어봐야 다 여기서 저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이 그분의 즐거움이세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시편 107편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여기 감사라는 표현은 우리가 신약에서 조금 그 출처를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을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죠. 축사하시고 떡을 떼요. 제자들에게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번째는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그 감사 기도가 뭐냐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성만찬에서만 쓰여지는 독특한 용법이에요. 유카리스테오. 거기에서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세요. 그게 무슨 감사일까요? 거기가 우리 감사의 절대 감사의 근거지요, 출처입니다. 그분은 자기 몸을 찢어서 축사하시고 흘릴 피를 기념하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다. 유카리스테오. 우리 기독교의 감사는 거기가 근원지입니다. 이게 절대 감사예요. 뭐 저 사람은 10평 사는데 저는 50평 살아서 감사합니다. 그거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감사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도 감사할 수 있는 상대적 감사예요. 뭐 심지어는 자빠졌는데 사망하지 않고 코만 깨져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결국은 상대적 감사예요. 절대 감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이 감사가 야다라고 돼 있어요. 야다. 그런데 이 감사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분을 즐거워하라 그 말이.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가 CCC 합니다. 우리 3.1교회가 그 CCC란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더라고요. C, 캠프. 그렇죠? 두 번째 C, 콰이어. 세 번째 C, 컨테스트. 그러니까 이걸 캠프라는 말은 진이란 뜻이에요. 진. 이게 군대 용어예요. 전쟁 용어예요. 1진, 2진 할 때. 이게 사실 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 용어죠. 진. 좋아요. 두 번째는 찬양이라는 뜻이죠. 콰이어. 세 번째는 컨테스트, 경연, 경연이라는 뜻이에요. 경연. 이게 경연돼. 그런데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어디에도 찬양을 경연으로 설명하거나 소개한 적이 없어요. 찬양은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뭔지 아세요? 요즘 오디션 프로 많죠? 뭐 보이스 코리아, 슈스케, 식스, 불후의 명곡, 그 외에도 뭐 히든 싱어 이런 거 많아요. 저는 이제 노래는 못하는데 음악을 좋아해서 이제 그런 프로를 가끔 다시 보기로 챙겨봅니다. 근데 거기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그 심사위원들이 듣고 나서 촌평하는 그 촌평에 굉장히 인사이트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언젠가 한번 윤종신 씨라는 분이 어느 분이 음악을 아주 잘했어요. 잘했는데 탁 듣고 나더니 이런 촌평을 하더라고요. 노래는 음악이지 음학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뭘까요? 음악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설명한 거죠. 딱 한마디로. 이게 보면 되게 우승하거나 그 심사위원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이것이 음악의 제일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은 그거예요. 정교하게 부르는 것도 필요하고 또 좋은 목소리도 이왕이면 좋겠죠.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목소리는 일단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살짝 허스키에다가. 그런데 시골 촌부일지라도 그 마음속에 그런 기쁨과 희열과 희락을 가지고 즐거워서 그분을 노래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찬양이에요. 믿습니까? 여기서 찬양하라는 말은 그분을 즐거워하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표현을 서두에 성경 기자가 기록을 했을까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그 수원 지역의 교사 연합 부흥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식사 대접을 한다고 이제 좋은 음식점에 이제 모셔다가 이제 임원들 또 목사님들 이렇게 식사를 하는 시간이 꼭 있습니다. 아주 그런 자리는 사실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죠. 모르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만들어 가면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불편해요. 밥을 그냥 말없이 꾸역꾸역 먹고 있는데 평소에 뭐 안면 정도밖에 없어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관계도 아니에요. 오다 가다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얼굴 본 그런 모르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잘 아는 사람도 아닌 그런 목사님 한 분이 2년 선배인데 송 목사님 무슨 운동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족구요 그랬어요. 아이 촌스럽게 무슨 송 목사님 같은 분이 족구를 하냐고. 그게 왜 촌스러워요? 그랬더니 골프 안 하냐요. 아, 저는 골프 같은 거 생리에 안 맞아가지고 공 가만히 두고 툭툭 치고 뭐 이렇게 재밌냐고 안 한다 그랬더니 아, 모르는 소리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거의 입에 거품을 물고 골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난 외국어 듣는 것 같더라고요. 뭐 용어도 잘 모르겠고 뭐 홀이 어떻고 뭐 퍼팅이 어떻고 그러는데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일단 딱 한 가지는 알겠더라고요. 저 사람이 골프에 미쳤구나. 이걸 딱 알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니 어느 골프샵에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 김 집사님, 그 당장 골프 한 세트 빨리 이쪽으로 갖고 오세요. 그래서 목사님, 저 골프 안 해요. 그리고 그 비싼 걸 내가 하지도 않을 거 왜 사요?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사드린대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잘. 그래서 아, 하지 마시라고. 나 그거 가져와봐야 안 친다 그랬더니 기어코 갖고 왔어요. 조금 있다가 골프 그 채 있죠 이렇게 그 가방 그 제 차에다 그걸 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나한테 이상한 사람 다 봤다 별난 사람 다 봤네.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거 어디로 송금해 드리면 됩니까? 아 필요 없대요. 목사님 이거 한번 쳐보래요. 한 번만.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집에 들고 왔어요. 집사람이 깜짝 놀라죠. 평소 뭐 골프, 골자도 안 꺼내는 사람이 골프채를 들고 왔으니 그것도 한 세트로 완전히. 그래서 6개월을 모셔두다가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안 쳤죠. 안 쳤죠. 그리고 이제 어느 목사님 모이는 자리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그 어느 목사님이 형님 그거 놔주세요. 난 골프 치고 싶어도 골프채가 없대요. 아, 당장 가져가라고 당장. 그 다음 날로 당장 가져갔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요 서대문 장로교회 장봉생 목사님이에요. 가져가서 골프 잘 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분이 참 오래 생각이 나요. 야, 그 지가 미치면 그렇게 되는구나. 지가 미치면. 그런데 여러분 골프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내 주에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게 막 아니 그 골프 제가 무슨 1, 20만원이에요? 최소 아무리 싼 그래도 100만원이 넘을 텐데 그거를 오다가다 한 번씩 보는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사주더라고. 자기가 카드 긁어가지고. 근데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그 양반은. 지금도. 그래서 나중에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다른 선물로 이제 이렇게 택배로 보내긴 했습니다만은 너무 미안하잖아요. 치지도 않는 걸 갖다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중등부를 지도할 때인데 어느 교회에서 그 부흥회를 했어요. 교회에서. 이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첫날에 그리스도인의 행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기가 최고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 누가 그걸 그 질문에 누가 쉽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저요 그러더라고요. 그 교인들이 놀래가지고 봤더니 엿장수하는 집사님이에요. 이게 가위질하면서 엿사세요 엿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그 와이프가 막 끌어안치는 거예요. 미쳤냐고. 엿장수 주제에 왜 일어나가지고 망신을 주냐고. 근데 제가 그분이 딱 일어나는데 그분은 일어날 만한 분이에요. 그분은 예수 믿고 사는 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주일날 제일 일찍 나와서 청소를 싹 해요. 앞마당. 그리고 그분이 하모니카를 잘해요. 이 하모니카를 이제 그 교회 정문에서 하모니카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엉덩이 춤을 춰가면서 정말 즐겁게 하모니카를 불러요. 그럼 애들을 이제 이게 호객 행위를 하는 겁니다. 애들 이제 데리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누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맛이 간 사람처럼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너무 기쁘게 이제 생활을 하니까. 그 엿장수 집사님이. 그 오랜 후에 저 종로 어디서 만났는데 자기 그 지금 목사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또 우리나라에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무허가 신학교라는 게 또 있어요. 예,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목사가 됐어요. 목사. 참 우리 좋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 아주 내가 그 집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 일어나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가는데 나는 그 더 웃기는 게 그 와이프가 더 웃겨요. 앉으라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희열, 기쁨으로 모셔져 있나요? 이번 감사주일은 우리 오늘 저녁에 모두들 나오셔서 정말 그 처치, 콰이어, 컨테스트가 아니라 셀레브레이션, 축복이 되는, 즐거움이 되는 그런 잔치가 여러분 가슴 속에서부터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그리고 이렇게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드리워졌던 근심, 걱정, 염려, 불만 이런 것들이 절대 감사로 나아가는 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감사주의를 통해서 내 안에 본질적인 절대 감사가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세상 사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대적 감사도 의미가 있겠지만 내 안에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외치고 싶은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절대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정말 감사해야 될 세 분에게 전화를 할 수 없다면 문자라도 우리가 보내는 실천과 순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오늘이 가기 전에 오늘 감사주의를 맞아 형제에게 자매에게 또 우리 선생님에게 또 윗분에게 후배에게 나 이런 감사가 자네에게 있다. 나 이런 감사가 당신에게 있다. 그 감사의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시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았더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